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에 자신의 헌신을 막 과시하려고 혹은 그저 남들한테 좀 인정받고 싶어서 재산의 일부를 숨기고 전부를 바친 것처럼 적당히 속임수를 썼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해볼 법한 그런 약간의 과장이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거짓말이 들통나는 그 순간, 그 다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그리고 불과 3시간 뒤에요. 당신의 아내가 걸어 들어오죠.
아내분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요?
맞아요. 자기 남편이 이미 싸늘한 주검이 돼서 땅에 묻혔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현대 감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서늘하고 잔혹한 시작이죠. 보통 우리가 고대 문헌, 특히 그 종교적인 텍스트를 읽을 때는 뭔가 모든 게 평화롭고 교훈적으로 흘러갈 거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네네. 약간 도덕책 같은 느낌을 기대하죠.
그렇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이 충격적인 사건은 1세기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실제 기록의 일부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이 심층탐구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학구열의 불타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사도행전 5장과 6장 강의록을 아주 낱낱이 해부해 볼 텐데요.
아, 기대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저 고리타분한 종교 수업이나 윤리 강연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배경화면이 고대 로마 건축물과 오래된 양피지 문서들이 가득한 서재로 싹 바뀐 거 다들 느끼셨나요?
네, 분위기가 확 달라졌네요. 아주 몰입감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고대 지중해 사회의 치열한 권력투쟁, 또 살벌한 제로섬 명예문화,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 소수자의 불만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혁신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텍스트에 묻은 먼지를 탁탁 털어내면 그 안에는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권력자들의 공포나 생존을 건 정치적 암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틈바구니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어떤 땀냄새가 아주 생생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던졌던 그 충격적인 부부 이야기, 즉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부터 파고들어 볼까요?
네, 그러시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기적을 일으키면서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단 말이죠. 겉보기엔 정말 완벽한 성공 스토리입니다.
네, 엄청난 부흥기였죠.
그런데 키너 박사의 분석을 보면 이 눈부신 성장 이면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걸 짚어냅니다. 저는 이 부부가 거룩함을 속이려다 즉사한 장면을 읽으면서 오, 고전압 철조망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고전압 철조망이요?
네.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선 같잖아요. 근데 경고를 무시하고 툭 건드리는 순간 생명이 날아가는 그런 물리적인 위험 말이죠.
아, 고전압 철조망이라는 시각적 이미지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고대의 그 거룩함이란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요.
철조망보다 더 강력한가요?
철조망은 인간이 만든 통제 가능한 위험이잖아요. 고대 문헌, 특히 이스라엘 전통에서 거룩함은 마치 방사능 보호복 없이 원자로의 노심에 접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와, 원자로 노심이요?
네, 인간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이고 원초적인 에너지에 가깝거든요. 구약 성경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웃사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그 소달구지 끌고 가던 이야기 맞죠?
맞습니다. 소달구지에 실려가던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웃사가 그걸 보호하겠다고 무심코 손을 뻗어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니,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선의로 잡아준 건데도 죽었다는 거잖아요.
네, 의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거룩함이라는 본질적이고 압도적인 에너지와 불순한 인간이 충돌했을 때 일어나는 물리적 파괴 현상으로 묘사되는 거죠.
아, 의도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같은 맥락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룩함을 그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한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그 엄청난 신성함을 기만하려 한 대가가 즉각적인 죽음으로 나타난 거군요.
맞습니다. 방사능의 맨몸으로 노출된 것처럼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배우자가 죽었는데 3시간 만에 장례가 끝났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현대인들 기준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죠.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해도 남편이 죽은 지 3시간 동안 아내가 그 사실을 아예 모른 채 등장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 엄청난 속도를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제국과 지중해 사회의 아주 독특한 실생활 시스템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독특한 시스템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더운 기후 때문에 부패를 막으려고 직각 매장하는 풍습도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당시 사회에서 일종의 장래보험 역할을 아주 강력하게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장래보험이요? 1세기에 매월 납입금을 내는 그런 상조회나 공제회 같은 게 있었다는 뜻인가요?
아주 비슷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가난한 평민이나 노예들에게 가장 큰 공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굶어 죽는 거 아닐까요?
했던 게 죽은 뒤에 시신이 그냥 쓰레기장에 던져져서 들개들의 먹이가 되는 거였어요.
세상에, 너무 끔찍하네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동업자 조합이나 종교 모임 같은 곳에 회비를 냈습니다. 자신이 죽었을 때 모임에서 품위 있는 장례를 치러주기를 보장받기 위해서였죠.
아, 그럼 이 기독교 공동체도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공동체는 재산을 공유하면서 서로를 완복하게 책임지는 거대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자마자 공동체의 청년들이 가족의 역할을 척척 대신해서 즉각적으로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망자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공동체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정말 의문이었던 건 아내 삽비라의 최후입니다.
어떤 점이 의문이셨죠?
보통 아주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아이고 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변명하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되지 않나요? 남편 뒤에 숨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가진 아주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성평등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성평등이요? 여기서요?
네. 고대 아테네만 해도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엄격하게 제한되었습니다. 그나마 유대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면 시장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조금 더 활동적이긴 했죠.
네네.
하지만 키너 박사가 지적하는 핵심은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신의 관점입니다. 신 앞에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가 동등한 도덕적 주체라는 거예요.
아, 여성이기 때문에 남편의 권위 아래 숨어서 면죄부를 받는 일은 없었다.
정확합니다. 그들은 동등하게 결단했고 동등하게 책임졌고 결국 동등하게 끔찍한 결말을 맞이했죠.
정말 뼈아픈 병등이네요. 하지만 이 사건 하나가 대중에게 심어준 두려움의 효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맞아요. 적당히 한 발만 걸치고 혜택만 누리려던 가짜 헌신자들의 접근을 아주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으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이런 즉각적인 신성한 심판은 공동체를 외부의 불순물로부터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했겠네요.
네,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백신이었던 셈이죠.
자, 그렇게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까 공동체의 결속력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사도들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릅니다.
네, 폭발적이었죠.
사람들이 거리에 병자들을 막 눕혀놓고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대중의 열광이 또 다른 위기의 방아쇠를 당깁니다.
외부의 적을 자극하게 된 거군요.
맞아요. 예루살렘의 기득권층인 사두개인들이 격렬하게 분노하면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사두개인들이 단순히 교리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성을 잃고 분노한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종교적 교리는 표면적인 명분일 뿐이에요. 그 기저에 깔린 진짜 동기는 질투, 정확히 말하면 고대 지중해 남성 사회의 척추와도 같았던 제한된 명예라는 사회적 자본의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제한된 명예? 그러니까 영어로 limited honor라는 개념이군요. 명예가 제한되어 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사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부라는 게 무한하게 창출될 수 있다고 믿잖아요.
네, 파이를 키우면 된다고 하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명예는 파이의 크기가 정해져 있는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었습니다. 내가 10의 명예를 얻었다는 건 누군가 10의 명예를 잃었다는 것을 뜻하죠.
아, 내가 올라가면 누군가는 무조건 떨어져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고대에서 명예는 곧 권력이자 생존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독점하고 누려야 할 대중의 존경과 지지를 저 이름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도들에게 실시간으로 강탈당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와, 내 은행 계좌에서 남의 계좌로 돈이 쫙 빠져나가는 걸 실시간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공포였겠네요.
사실 그보다 훨씬 심각했죠.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한번 땅에 떨어진 명예는 권력 기반 자체를 영원히 무너뜨리니까요.
아, 회복이 불가능하군요.
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둠으로써 대중에게 봐라, 우리가 여전히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걸 힘으로 보여주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첩보 스릴러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신비로운 힘에 의해서 사도들이 감옥에서 스르륵 풀려납니다.
네, 천사가 문을 열어주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권력자들한테 밉보여서 목숨을 잃을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탈옥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즉시 국경을 넘어서 도망가거나 아니면 몸을 숨기고 협상을 시도하지 않나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존 본능이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다음 날 새벽 성전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어제 자신들이 잡혀갔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설교를 시작합니다. 와, 이건 용기를 넘어선 완벽한 도발 아닌가요?
권력자들을 향한 가장 뼈아프고 노골적인 도발이죠. 그런데 이 감옥 탈옥 장면을 고대 헬라파 독자들이 읽었다면 단번에 머릿속에 떠올리는 문학적 이미지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문학적 이미지요? 어떤 건가요?
바로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비극 작가 에우리피그스의 희곡 바쿠스 여신도들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펜테우스 왕과 디오니소스 신의 그 유명한 대립 이야기 말씀이시군요.
오, 정확히 하시네요. 오만하고 완고한 펜테우스 왕이 새로운 신인 디오니소스를 거부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네.
하지만 신은 그 쇠사슬을 아주 가볍게 풀어버리고 신도들을 탈옥시킵니다. 결국 신을 가두려 했던 오만한 왕은 비참하게 찢겨 죽는 최후를 맞이하죠.
와, 정말 서름돋게 비슷한 전개네요.
그렇죠. 사도들의 탈옥 사건은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저 권력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신을 상대로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강력한 상징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사도계인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공개적인 개망신을 당한 거네요. 그래서 다시 잡아들인 사도들을 법정에 세웠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권력자들의 얼굴에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아주 결정적인 대사를 달리죠.
우리는 사람보다 신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 대사를 보면서 고대 아테네 법정에 섰던 소크라테스가 확 오버랩되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자신을 사용시키려는 아테네 권력자들 앞에서 조금도 굽히지 않고 나는 여러분보다 신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선언했죠.
그 당당한 태도가 똑같네요.
네. 서구 역사에서 소크라테스는 영원한 진리의 순교자로 그리고 그를 죽인 자들은 영원한 악당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정확히 그 위대한 역사적 영웅의 프레임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계인들의 그 알량한 제한된 명예를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내버린 거군요.
완전히 박살을 낸 거죠.
당연히 이산에 들인 이사회는 이성을 잃고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사형에 처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절체절명의 순간,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회사에서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아주 극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 꼭 있죠.
네. 나를 당장 해고하려는 강력한 파벌이 회의실에서 박 고함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을 가장 껄끄러운 라이벌 파벌의 수장이 천천히 일어나서 잠깐, 이 사람 건드리지 맙시다 하고 내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 살벌한 이사회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고 그 뜻밖의 구원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아, 나중에 사도 바울의 스승이 되는 그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이요?
네, 맞습니다. 가말리엘은 산헤드린 내에서 소수 파벌이었던 바리새파의 지도자이자 온건파인 힐렐 학파의 최고 권위자였습니다.
소수 파벌인데 어떻게 사두개인들을 멈출 수 있었죠?
바리새파는 의회 내에서는 소수였지만 율법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민중의 실질적인 삶을 챙겼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지도나 명예는 귀족층인 사두개인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사두개인들조차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거물 중에 거물이었죠.
가말리엘이 이 불타오르는 회의실을 진정시키는 논리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무작정 사도들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아주 냉정한 과거의 데이터를 들입니다.
맞아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철저하게 역사적 사례로 접근하죠. 그는 과거 로마에 대항했던 실패한 혁명가들을 언급합니다.
서기 6년쯤에 태극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죠?
네, 갈릴리의 유다와 드다라는 인물들입니다. 가말리엘이 이렇게 말하죠. 그 혁명가들도 당대에는 수백 명을 몰고 다니면서 세상을 뒤집을 것처럼 굴었지만 결국 리더가 죽고 나니까 무리가 모래알처럼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아,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
네. 지금 이 예수라는 자의 운동도 마찬가지다. 리더인 예수가 이미 처형당했으니 만약 이것이 그저 사람의 욕망에서 비롯된 가짜라면 우리가 굳이 피를 묻히지 않아도 시간 문제일 뿐 자연스럽게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설득한 거죠.
하지만 반대로 이것이 진짜 신에게서 온 운동이라면 우리가 그들을 막을 수 없고 오히려 우리가 신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가말리엘이 사용한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까 에우리피데스 이야기랑 연결되는 부분인가요?
맞습니다. 신과 싸우는 자, 그리스어로 테오마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말리엘 같은 최고의 지식인은 유대 율법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에도 아주 정통했습니다.
와, 엄청난 인텔리였군요.
네. 그는 펜테우스 왕이 신과 싸우다 파멸한 그 보편적인 문학적 상징을 가져와서 분노로 이성을 잃은 사두개인들에게 아주 고상하지만 서늘한 경고를 던진 겁니다. 당신들, 까딱하다간 저 비극의 주인공처럼 갈갈이 찍힐 수 있다는 거죠.
우아하게 뼈를 때렸네요.
이 발언은 정치적으로 기가 막힌 타협안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폭넓은 아량을 베풀자는 명분을 주어서 무너진 체면을 살려주었고 결과적으로는 사도들의 사형을 막아냈으니까요.
정말 압도적인 정치적 수완입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의 그 구겨진 체면을 달래주기 위해서 사도들은 유대식 율법에 따라 39대의 채찍질을 맞게 됩니다. 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고통이잖아요.
죽기 직전까지 맞는 형벌이죠.
그런데 사도들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풀려나면서도 자신들이 그 이름, 즉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면서 설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대단한 집념입니다.
감옥, 사형의 위협, 육체적 고문,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어떤 타격도 이 사람들의 성장을 막지 못한 거잖아요.
하지만 역사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요. 위대한 조직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언제나 외부의 칼날이 아닙니다. 조직 내부의 불만에서 시작되죠.
아, 드디어 사도행전 6장으로 넘어가네요.
네, 6장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기득권층의 탄압을 이겨낸 그 단단했던 공동체가 어처구니 없게도 매일 빵을 나눠주는 식량 배분 문제 때문에 붕괴 직전까지 불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냥 빵 문제 같지만 그 본질은 급격한 조직의 성장 통증이었던 거군요. 초기 멤버인 현지인 히브리파 과부들한테 밀려서 새롭게 합류한 이방인 출신의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불평이 팍 터져나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 위기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요, 고대 사회에서 과부라는 계층이 가진 절대적 취약성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지금 현대사회의 싱글몸이나 독거노인분들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나요?
차원이 다릅니다. 고대 경제 시스템에서 남편이나 장성한 아들이 없는 여성은 그야말로 사회적 투명인간이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아서 굶어죽기 직전에 최하층민이었죠.
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었겠네요?
성경이 끊임없이 고아와 과부를 보호하라고 해친 이유도요. 현실에서는 그들이 가장 끔찍하게 착취당하고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키너 박사의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돋게 흥미로웠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왜 유독 1세기 예루살렘, 그리고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만 그렇게 외국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이 폭발적으로 많았느냐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이 부분에 고대 유대인들의 좀 귀괴한 부활신앙이 얽혀 있더라고요. 네. 이스라엘의 독특한 장래 이민 문화를 이해해야 풀리는 미스터리입니다. 당시 유대 랍비 전승에는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었어요. 육신의 부활은 오직 성지인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어난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네. 그럼 로마나 그리스처럼 외국에 살다 죽은 유대인들은 부활을 못하는 건가요?
아, 부활을 하긴 하는데요. 아주 끔찍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른바 길굴 네샤모트, 즉 구르든 뼈들이라는 개념입니다.
구르는 뼈들이요?
네. 로마나 이집트 같은 이방 땅에 묻히면 부활의 날에 그 시체가 지하세계의 좁고 어두운 터널을 통해 뼈가 막 부서지고 짓눌리면서 예루살렘까지 구르고 굴러서 도착해야만 부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세상에, 부활하러 가다가 땅 속에서 형체가 다 박살 나겠네요. 으악,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요.
그렇죠. 그 끔찍한 지하 여정을 피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재산이 좀 있는 노부부들은 생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전 재산을 싹 정리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했습니다.
아, 성지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고 부활을 맞이하려는 일종의 종교적 이민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대나 현대나 보통 남성들의 수명이 짧아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아하, 부부가 같이 왔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네요.
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는 경제적 기반이나 자신을 보호해줄 혈연이 전혀 없는 외국계 헬라파 과부들이 기형적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기존 유대교 회당들조차 이 엄청난 숫자의 과부들을 부양할 감당이 도저히 안 되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나누고 돕는다는 소문이 났던 이 신흥 기독교 공동체로 그 부양의 책임이 쓰나미처럼 몰려온 거군요.
맞습니다. 기존의 행정 시스템이 완전히 박살날 수밖에 없는 엄청난 과부하였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리더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은 날마다 감옥에 끌려가고 등에 채찍을 맞으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외국계라고 차별하냐, 우리 밥그릇 좀 챙겨달라고 불평이 쏟아집니다.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상황이죠.
고대의 일반적인 권력자였다면 아마 우리가 목숨 걸고 이 조직을 지키고 먹여 살리는데 어디서 감히 불만이야? 라면서 그 소수자들을 탄압하거나 확 내쫓았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사도들은 무력을 쓰지도 않았고 불만을 덮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아주 명확히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어떻게 했죠?
본질적인 사명인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거대한 경제권과 행정권을 완전히 위임하기로 결단합니다.
새로운 리더 7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사도들이 단순히 아, 우리 바쁘니까 구제 업무는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귀찮은 일을 그냥 휙 던져버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 7명에게 안수를 하거든요.
아, 이 탐구의 가장 치명적인 통찰이 바로 그 안수, 히브리어로 스미카라는 행위에 숨어 있습니다.
스미카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고대 사회에서 누군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체중을 싣는 이 물리적인 행위는요, 단순한 임명장 수여나 어깨를 두드려주는 격려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것은 자신의 권유를 문자 그대로 상대방에게 짓눌러 전가하는 축복과 성령의 임재를 동반한 완벽한 권력의 이양을 의미했습니다.
와, 권력의 이양.
열두사도는 재정집행권이라는 조직의 가장 강력한 실권을 이 7명에게 통째로 완전히 넘겨준 겁니다.
여기서 제가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정말 짜릿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뽑힌 이 7명의 이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름이 정말 중요하죠.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심지어 안디옥에서 온 이방인 개종자 니골라까지. 놀랍게도 7명의 이름이 100% 전부 그리스어 이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현지에 살던 유대인들은 그리스어 이름을 잘 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류이자 기득권이었던 열두 사도들이 밥그릇 차별을 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했던 바로 그 소수자 집단 헬라파에게 공동체의 금고 열쇠와 권력을 통째로 쥐어준 거잖아요.
엄청난 결단이죠. 현대 거대 기업이나 정치 조직에서도 자신들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소수자 파벌에게 예산 전권을 넘겨주는 일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보통은 배제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1세기의 이 리더들은 불평하던 이들에게 완벽한 통제권을 기꺼이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단순히 내부의 밥그릇 싸움을 잠재운 것을 넘어섭니다.
사도들 본인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되죠. 어떤 나비 효과였나요?
이 조직을 처음 시작한 열두 사도들은 훌륭한 사람들이었지만 뼛속까지 갈릴리 촌 사람들이자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 같은 면이 있었군요.
네, 그들은 유대주의의 틀을 깨고 이방 세계로 나아갈 언어적, 문화적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불평을 수용하면서 권력을 위임받은 스데반과 빌립 같은 헬라파 리더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죠. 이들은 그리스어에 아주 능통했고 헬라 철학과 이방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있던 글로벌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보면요, 기독교를 팔레스타인의 작은 유대교 분파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와 유럽을 향한 세계적인 선교 운동으로 폭발시킨 주인공들은 사도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때 권한을 받은 헬라파 소수자들이었죠.
맞소사, 사도들은 처음엔 그저 조직 내부의 행정적인 급식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수자 포용의 결정이 사실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는 거대한 문화적 다리를 놓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가장 취약한 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준 결정이 결과적으로 닫혀있던 문화의 장벽을 허물고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귀찮은 불평꾼들을 품었더니 그들이 조직의 미래를 활짝 열어젖힌 셈이네요.
이것이야말로 고대 문헌이 현대 리더들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위기관리와
다양성의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기만하다 죽음을 맞은 부부의 서늘한 핏빛 이야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권력자들의 치졸한 명예싸움과 감옥탈옥 스릴러를 거쳤죠.
맞아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의 지하터널을 뼈가 부서지며 굴러오기 싫어서 이주했던 이방계 과부들의 불평이 어떻게 세계사를 뒤바꾼 문화적 다리로 이어졌는지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탐구였습니다.
오늘 이 심층탐구를 마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현실을 향해 질문을 하나 툭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공동체 혹은 사회에서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하는 소수자나 나와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들을 그저 귀찮은 골칫거리나 조용히 시켜야 할 관리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네요.
오늘 이 1세기 예루살렘의 결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그토록 불편하게 만드는 그들의 불평이 사실은 여러분의 조직을 다음 단계로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문화적 다리라면 어떨까요?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질문이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득권의 자존심을 과감히 내려놓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금고 열쇠를 그 통제권을 위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입니다.
네, 그 질문을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직 깊이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